예, 오랜만입니다. 성경대학이 저희가 또 세 번째, 저희 2주 쉬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호수아 2장을 다 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보여드릴 거리지만 여러분께서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들여보냈으나 그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가서 그곳에 거인들을 보고 골리앗의 손조들이죠.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와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앞에 다시 와서 섭니다. 그곳에 서서 다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장면부터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변했을까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고 많은 세월들 보내왔지만 그 시간이 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많이 변하신 분들 계신가요?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사실상 그닥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면 이번에는 다른 걸 갖고 올까요? 사실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나쁜 것들부터 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대로 낙심하며 범죄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하지도 않고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충만히 임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2장의 사건입니다. 2장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이 가운데 옛날에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에 따라서 대표,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 차이가 있는데 민수기 13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땅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는 정탐꾼을 보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두 장을 어떻게 보냐면 유대인들 랍비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땅을 탐지한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떤가? 거기가 과연 진짜 적과꿀이 흐르는가? 우리가 가서 살만한가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그 땅에 호불호 좋은가 나쁜가를 봐라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에 실과를 꼭 챙겨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이 진짜 말씀대로 적과꿀이 흐르는지 진짜 괜찮은지 우리가 들어가서 살만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 이 정탐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 땅이 어떤지 탐지하고 안 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살펴보라는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부부팀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부팀을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이 청년부부팀이 아기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아기한테 3살, 뭐 이렇게 4살 되는 애들한테 축구를 시키면 애들이 골대를 앞에 갖다 놔도 찹니다. 근데 이게 빗나가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애는 갖다 놓으면 볼을 차라 그러면 볼 생각은 안 하고 울어버립니다. 막 울고 안 한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꼭 내가 이 골인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골을 바로 골대 앞에 더 가까이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겁먹고 안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그 앞에 갖다 놓고 볼을 찼는데 그게 또 거기를 안 들어가요. 빗나갑니다.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 애기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애한테 볼을 차라고 해놓고 골대를 들고 옮깁니다. 볼이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안 들어가요. 더 볼대를 아예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차라고 해놓고 아예 골대를 볼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그래놓고 골인데 또 하고 박수치고 막 애한테 와 잘했다고 박수쳐요. 그런데 애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골 차라고 하면 울고불고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겁니다. 가라고 했는데 땅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봤더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우린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립니다. 시작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아버려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들이 아예 하지도 않겠다고 반항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정탐꾼을 들여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라합으로부터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전의를 상실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적군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들었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할 생각도 없고 겁을 엄청 내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하기 전에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듣고 있는데 보초들이 대하는 소리를 듣죠.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어제 꿈을 꿨는데 웬 횃불이 들어오더니 우리를 다 쓸어버리는 꿈을 꿨다. 이 얘기를 듣고 정탐꾼이 돌아서 기도원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나죠. 이게 뭡니까?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들이 이미 전쟁할 전의를 상실했다.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하기도 전에 확신을 주고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볼을 찰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사가 있고 이중구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뒤에 성벽이 더 높게 보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대충 저희 한 두 배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힘을 길러서 골리앗과 싸운들 제가 막 굉장히 뭐 훈련을 열심히 한들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들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 누가 이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하면 그곳에 가 있기만 하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전반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주제와 같은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태도만 가지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고자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저번에 첫 시간에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나눴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이번에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들을 끌고 이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3장을 좀 이따 보실 3장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금방 민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 답을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같이 찾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출애굽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 많습니다. 누가 말이 많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뭔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생각해보니까 애굽이 나은 것 같고 비교해보니까 저건 너무 어렵고 뭐가 없고 저게 없고 나는 안 되고 이걸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금방 2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자기 얘기가 없어요. 자기 말이 적습니다. 대신에 뭐가 가득하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그들이 그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승리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내 입술에 오늘 하루를 살아간 내 삶 가운데 내 이야기가 많은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입에 불평이 많고 내 삶에 너무 힘들다. 낙심되고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이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실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직 마음속에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변하는 것은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내 입술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것이 내 가슴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은 뭐가 지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뭐가 지배하십니까? 아직도 환경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실패한 기억들과 내 모습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이것이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알면서도 오랫동안 실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를 보다가 여호수아를 보니까 끊임없이 보이는 차이가 이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이 너무 많아. 자기 얘기가. 전부 다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첫날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리라. 내가. 여기서 마귀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께서는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저게 땅에 들어가면 진짜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힘들지 않을까? 나한테 좋을까? 어느 게 나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 불평불판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뭐가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힘든데, 어떨 때는 주일 설교 때 들은 그 말씀이, 찬양 때 들은 그 가사가, 말씀 가운데 들은 그 단어가 나를 지배하면서 문제가 두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마음이 편한 가운데 있는 상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틀림없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큰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때는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축하만 하던 얘기가 에이 돌아갈랜다, 나 이제 돌아갈랜다, 애굽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고 40년이고 고생 우리가 왜 하냐 라고 하는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 땅의 첫 소출을 먹고 나서 없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유, 그렇죠. 아유, 역시. 만나가 스탑합니다. 그동안 좀 지겨웠죠. 맨날 먹던 그 만나. 하얀 그 만나. 근데 이 만나가 영원히 다시 못 얻을, 체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신학생 시절에 생활이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 늘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괴롭힙니다. 이게 너무 이제 없어서 제가 이렇게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빚을 쓰는 거. 이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해야 되겠는 거예요. 돈이 이제 현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걸로, 은행 돈 뽑는 기계에 가서 한 400불만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자매가 던킨 도너츠에서 좀 만나자고 해서 아유, 그래도 교회 우리 청년부에서 보조하는 데 가서 커피는 내가 사야지. 그래서 가기 전에 여기 저 편의점에 가서 기계에 가서 400불을 탁 끌으려고 보니까 기계가 out of order라고 붙어있더라고요. 이 기계 안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던킨 도너츠에 그냥 갔습니다. 캐시 없이 그냥 카드로 지불해야지.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진짜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걸 나누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들고 왔다 그러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한 번씩 다 경험한다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받아봤다는 그 러브레터, 뭡니까? 돈봉투.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하얀 봉투를 주는데 거기 전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죠. 집에서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캐시. 아주. 근데 그 캐시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였냐면 그 숫자였습니다. 400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400불이 지갑에 항상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400불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돈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날 제가 받은 그 400불이라는 숫자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나 아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물이 넘쳐나요.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민 안 해야 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게 넘쳐납니다. 고기가 넘쳐나고 수박과 뭐 마늘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마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만나가 소중합니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주신 그 경험,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첫날 여러분 건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돈 걱정 없는 거? 내가 앞날에 걱정이 없는 거? 자식들이 뭐 자비 너무 좋은 걸 가져서 돈 걱정이 없는 거?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경험, 제가 경험한 그 400분과 같은 경험, 그것이 내용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쌓아둘 수가 없었어요. 쌓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채워가시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방도 나눴듯이 출애굽 시절과 광야로 들어가서 연단받는 시절과 여호수아 시절의 차이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 얘기가 맞느냐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영어는 so what인데 한국말은 그래서죠.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 마인드가 있었어요. 뭡니까? 없어도 좋다. 없는 게 왜? 문제가 있어도 좋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마인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문제를 보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이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좋다. 여리고성이 있어도 좋다. 뭐가 있어도 좋다. 적군이 덩치가 커도 좋다. 난 모른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뭐만 바라본다고요? 구원이 되신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다.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좀 이따가 바로 라합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은 복을 받을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뭘 좀 잘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매일 보면은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하는 게 없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감사드리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싶은데 오늘도 내 마음은 자꾸만 좁아집니다. 또 좁아지고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내 마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고 싶은데 자꾸만 고개는 숙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하는 것 때문에요? 아닙니다. 혹시 이 마인드가 계시다면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어왔더니 라합이라는 청년을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라합 집에 왔다가 그냥 집에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볼 거 다 보고 집에 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누가 이걸 봤어요. 하필은 이걸 보고 고자질을 합니다. 왕한테.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 문제가 없었다면은 라합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재워주고 그냥 갔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싫은 것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고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어떤 걸 했습니까?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여러분 그 여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선택을 잘못한 여자입니다. 선택을 잘못해서 결국 그 삶이 창녀로까지 빠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뒤에 수많은 실패를 놔두고 한 번에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파이냐? 그리고 그들을 감춰주는, 그들을 감춰주고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금방 나눈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이죠. 뭡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내 실패와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뭘 택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때 그것이 이 라합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과 한 가지 영적인 원칙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모습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라합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닙니까? 라합보다 나으신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라합이 자신의 어떤 실패와 자신의 어떤 모습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라합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보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탁꾼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 선택을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어떤 원칙이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원칙이든지 기준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원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라합이들을 감춰주고 너희들을 떠날 때 내가 너희들을 숨겨줬으니까 한 가지 나한테 약속을 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약속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히브리어에 이 희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티크바라고 합니다. 이 티크바는 그 어원이 어디 있냐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줄에서 나온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국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국기의 이름이 하티크바라고 하는데 그 뜻은 그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임하신다는 그 소망이 라합이 내린 저 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이 붉은 줄이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 라합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 바깥에 붉은 줄을 자기의 소망을 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죠. 유대민족은 그들이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모습들입니다. 몇 번의 전쟁이 있었죠? 네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던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 민족이 다시 유엔의 결의로 그 땅에 팔레스타인에 나라가 설립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중동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놀랍게도 모두 승리하죠. 4차 전쟁까지 승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 지금 현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평소에 지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 라합의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라합은 여기서 등장하고 나중에 라합 스토리 2가 어디서 연결될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 라합 다음에 라합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 구절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맞습니다. 네, 족보에 나오죠. 근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라합의 결과가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룻기예요. 라합이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을 결혼합니다. 잘못 들으면 생선이랑 결혼한 것 같은데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룻과 결혼하죠. 이방 여자이던 룻. 인생이 실패한, 실패를 해도 남자가 남편이 죽어버리고 어디 갈 곳도 없고 실패한 그 인생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보아스를 낳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라합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곳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새가 태어납니다. 이새가 누구의? 다윗의.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라합이 선택한 그 믿음이, 그 믿음의 결과가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고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간식을 준비해 주신 고마운 손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20분 후에 9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좋은 드라마보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게 참 기쁨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 시작을 40분 동안 앞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하셔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피어나시더군요. 네.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봤습니다. 네. 정말 붕하시더군요. 붕. 그렇게 피곤하시던 분들이 막 살아나셨는데 다른 분들인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피곤한 척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출발해라, 요단강을 넘어라 할 때에 백성에게 명하가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드디어 3장에서는 학수고대하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격적인 변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별 감흥 없이 보시지만 파격적인 사건인데 뭐냐면 40년 동안 언약궤,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었어요. 성막 안에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맨 선두로 나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어갈 때 뭐가 나갑니까? 백성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를 먼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기대하고 기대하는 소망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구라 요사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일어나서 홀로 스스로 구원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불평, 내 얘기만 하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주 작은 몸짓. 이스라엘 백성이 큰 거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거 안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라는 곳에 그저 가 있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영이 변한 거예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가까이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청규빗이라는 거는 여러분 100m 달리기 했던 운동장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9배 정도, 900m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한 가지 원칙을 주시는데 결단코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림.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사고치고 끝났을 때 출애굽기는 이제는 여호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솟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끝나요. 그전에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기다리는 게 싫어. 하나님은 너무 답답한 것 같아. 저지르던 이들이 이제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십니까 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똑같은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갈 때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빨리 간다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기다림.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4장부터입니다. 사실 오늘 4장의 말씀을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4장의 말씀을 나누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4장의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잘 안 보이는군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4장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자, 옛날에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방 다 깨어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숙이셔도 안 속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몇 명의 사람을 뽑습니까? 12명의 경탄꾼을 뽑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때는 백성들이 뽑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경탄꾼이 아니라 12명의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문제를 보셨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탄꾼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그들이 와서 전해준 것은 거기 있는 거대한 거인들과 문제들과 어려움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기억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12명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면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취해라. 너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그 바닥 요단강에 돌을 하나씩 들어라. 어깨에 매라. 그리고 나서 너희 지파 오늘 밤 잘 곳에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실패한 거는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걸 떠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금방 어디를 지났습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체험하고 그걸 지나갔는데 그걸 까먹은 겁니다. 내가 금방 어디를 지나갔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문제를 보더니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문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그들에게 뭘 시킵니까? 12명에게 돌 집어라. 너희가 지나가고 있는 그 바닥에 돌을 집어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그 전날 밤에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갖다 놓고 모두가 보게 해라. 뭡니까? 너희가 금방 뭘 갔는지 뭘 채웠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너희가 금방 뭘 지나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지났고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태평양 지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태평양 건너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간증 없으세요? 여러분과 제 삶 속의 문제는 어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문제가 올 때마다 잊어버린 치매 증상이 있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셨는데 어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도 분명히 다스리실 텐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돌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 있군요. 자, 요단강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몰란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기억해서 한 족속만 쫓아낸다고요? 가나안 족속만? 족속 되게 많죠 지금.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난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너희 삶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달에 여러분들 예배 정말 많이 들으셨어요.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 오늘도 RCA 부흥회, 수많은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 여러분 삶 속에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나올 때마다,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시길 구하시죠. 그 기거 암만 반복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홍해 아무리 지나봐도 그 돌을 갖고 내 삶 가운데 들고 와서 기억하고 그 다음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쪼개셨습니까? 시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를 보이신 거예요. 한동안 아이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뭐 은사 운동이나 이런 뭐 어떤 뭐 이렇게 기도하다 쓰러지고 제가 볼 때 밀어서 쓰러지던데 저도 같이 서 있었는데 그 강사분이 와서 서 있으니까 마이크로 배를 찌르시더군요. 그 넘어가는 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넘어가서 기절해 있고 하는 이거 아, 그게 뭐 하나님 역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것만 쫓아다니면 큰일 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병자도 낫게 하실 수 있고 방언과 예언과 통변도 하게 하실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제는 네가 이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여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기절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 기절하고 기도하다 기절하고 네.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또 하나님, 또 문제가 오면은 똑같아. 기억상실증.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지나가면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여러분도 홍해 지나고 잊어버리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문제는 이거였어요. 너희가 체험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12명 뽑아라. 그들로 그것을 돌을 갖다 놓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그 전날 밤에 그걸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그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 용서해 주셨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곳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해서 이 악한 곳에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모르시나 보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럼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싹 변합니까? 나 같으십니까? 좋으시면 좀 잘해주다가 금세 마음이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대로 우리를 벌하셨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실패하는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웬만하면 저 정도 반항하고 버티면 여러분들 상대하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목회자지만 하다가 우리 청년들 누가 한 명이 버티고 미운 짓 하면은 아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이 나이까지, 이 세월까지 내 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또 데려다가 세우시고 또 실패해서 무너진 걸 버리지 않으시고 또 가져다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힘주시고 못한다는 걸 또 데려다 놓고 교회 안 다녀 하는 거를 또 불러다 놓고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4장에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 말씀은 대표로 뽑은 12명 말고 남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건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네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두 번째 명령은 12명 말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신 명령인데 뭐냐면 이 돌이 너희가 그 경험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요단강 사건을 보고 후일에 다른 사람이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증거하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홍해를 건넌 거하고 똑같이 나도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홍해를 안 건너봤어요. 말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홍해 건넌 것처럼 요단강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요단강의 말씀 보고 있지만 우리 경험한 적 없습니다. 경험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요단강도 가르게 하신 그 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만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더라는 걸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긴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끔 전화할 때 죄송한데 말씀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다 보면 저 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자식이나 다 그래요. 언제나 끝나시나. 다 옳으신 말씀인데도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러고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교훈조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번 달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잠잠히 얘기하실 때는 제가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줄 때는 그것이요 듣는 저를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아무리 뭐 하지 마라 해도 다 맞는 말인데 자녀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잔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주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한 일을 전해주면 듣는 자가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전해야 됩니까? 가족과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단강을 드디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 여리고 성에서는 패닉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강이 쪼개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 힘들어. 아 또 이걸 또 해야 돼. 이런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자기 얘기 보이십니까? 계속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보이시죠? 자, 뭘 명령하시냐?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할례. 할례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걸 할 때 반드시 벌어진 일이 뭡니까? 피를 흘립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인적인 표시입니다. 개인적인 표시. 이걸 언제 행합니까? 이들이 출애굽한 지 정월 초하루 그달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딱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채워지기 3일 전이었어요. 딱 3일 전. 그리고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을 먹기 전에 3일 전에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거든요.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기 전에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출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 아픕니다. 마차고 그걸 잘랐겠습니까? 자기 몸에 거의 상처를 가했으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짓이에요. 전쟁하기 직전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계산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바로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9절의 말씀을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갈의 수치를,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2016년에 약속의 말씀 다 있으시죠? 자, 없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여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애굽의 수치,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지나고 나서도 그들이 몇 년 동안 헤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또 따라다니는 이 수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도는 이 수치, 이거 다 경험하신 적 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강력한 인도하신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떠돌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그 수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이구, 그러고 나가더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있네. 실제로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갔니? 답답하지. 나도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내 범죄와 나의 모자람으로 인해서 그 돌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이 너에게서 굴러갔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구원이 돼서 그들을 홀로 구원하시는 그 순간들, 언제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새롭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올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이 당하신 오랜 방황의 세월의 수치가 길갈 하나님께서 2016년에 여러분에게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막혔던 문들이 그렇게 열리는구나, 그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저렇게 되는구나가 여러분 삶 속에 보이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누구요? 이랬더니 너희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와 계신 거죠. 얘기는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경에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든가 사람의 형상이라든가 인자라는 표현들이 나올 때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상징인 여호수아 전에 그들의 구원이 되셔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어뜨립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있었고, 도망갔을 때 삼촌 라반이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성경은 난데없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나가다 만났다는 기록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무리의 군대란 뜻이에요. 두무리의 군대. 그 와중에 이미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깨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밤에, 씨름이 끝나고 나서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 부르죠? 부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럴 때 이미 그곳에도 하나님 군대가 와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 버립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왔던 자가 자기를 끌어안는 자로 변하고 여리고 성이란 무너뜨릴 수 없던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 5장은 제가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가시덤불에서 불타는 불을 보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서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인들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한동안 이 책의 이름이 대단히 슬쳤습니다. 뭡니까? 내려놓음. 내려놓음. 신발이라는 것은 옛날에 소유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던져서 소유를 주고받았습니다.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서양에서도 땅을 잴 때 뭘로 잽니까? 스퀘어 피트. 발, 몇 발자국. 그걸로 재죠. 마찬가지로 소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문제 앞에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인생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통제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너는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청년들 하도 설명했더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더니 당합격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그건 인생 포기죠. 인생 포기. 맡긴다는 것은 인생 포기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럴 때 그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나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 예를 보셨지만 이제는 6장부터는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도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도 내 머리를 복잡해하는 바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 와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직도 문제를 두려워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실패의 길을 놔두고 선택했듯이 여러분도 이 시간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사람이 살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이러다가 갈등하고 두려워하시다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지 않겠냐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교만하고 마음이 정직치 않을지라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 선하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일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잠깐 해주시겠어요? 우리 짧게 한 몇 분만.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정말로 드리지 않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반주 한 번. 네. 저도 제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 들고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 문제 가운데 도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슴을 올려드립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살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냥 가지 말게 하시옵시고 두려워하는 무릎이 일어나서 지난날 행하셨던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주여 모든 두려워하는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낙심하며 겁내며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같은 결단한 심령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 가슴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입술을 올려드립니다. 불평과 낙심의 입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것들을 가족 가운데서 내려놓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그 돌을 우리 가정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의 사건들의 돌을 우리 가정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보아도 두려워하고 많이 체험해도 또 낙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함으로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함이 무궁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